아무래도 뭐 그런 특별한 은사와 또 은혜를 네. 경험하신 어머님이셨기에 또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저희 아들들에게 항상 쓰시던 표현이 있어요. 네. 상준아, 하나님 너에게 이걸 원하신다. 저희 어머님 평생에 정말 화를 내시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항상 온화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체력도 그렇게 막 넘치는 분도 아니었고. 그런데 어머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들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짧게 한마디 그렇게 하셔도 무시를 못했던
하나님의
거죠.
음성이죠. 뭐.
아주 예. 어렸을 때도 예. 뭐 초등학교 때 가방 메고 막 이렇게 학교 나가려고 그러면 예. 제 뒤통수에 대고 상준아 오늘 절대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첫 번째 그때는 매월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예, 학력고사 시절에 네. 3월에 첫 시험을 보는데 그때 받은 성적으로 연대 영문과를 갈 거를 하나님이 어머니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교회 집사님들은 다 그러신가 보다 그랬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3월에 알려주셨고 그때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더 올리고 싶은데 예.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큐티도 하고 예. 저녁 식사 가족 같이 하고 그러고 독서실 가니까 예. 그 중간 시간에 한 2시간, 2시간 반이 비는 거죠. 예. 아, 내가 이 시간을 더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가 오를까. 그래서 4월부터 가정 예배 빼고 큐티도 대충 하고 그냥 독서실로 바로 가서 2시간씩 하루에 더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성적이 매달 떨어지는 거예요. 매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예.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올라야 되는데 이게 방학되기 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안 빼고. 그러더니 급기야 방학이 끝나는 8월 초에 급성 맹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 두 번 다 들고 집에 다시 와서 가정 예배 드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11월 저희는 그때 배치고사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근데 그 배치고사 6번 중에 5번째 시험에 그 당시에 이제 필기가 체력장이 20점, 필기가 320 만점일 때 필기만 300점이 넘은 거예요. 제가 그 성적표를 딱 이렇게 들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햇살이 내리쬐던 날인데 잠실 중앙아파트 502동, 5단지 502동 복지포. 제가 성적표를 딱 들고 1층 복도를 쭉 지나가면서 야, 이 성적이면 서울대 아무 과를 넣어도 장학생이다. 그러고서 철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저기 거실에 햇살 아래에서 양말을 꿰매고 계셨어요. 제가 신발을 아직 벗지도 않았는데 저를 쳐다도 안 보시고 상준아 네가 서울대 갈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검은 카드를 보여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얼른 가서 무릎 꿇고 대학을 가는 것만도 저는 기적인데 저는 그냥 보내주신데 갑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입니다. 그해 저희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하고 전국 평균 점수가 마이너스 20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서 이미 발표 다 나고 저는 충분히 이제 합격을 한 성적이었고 교회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 교회는 송구 예배 드리고 나서 10분 딱 자정 12시 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10분 쉬게 해주고 모여서 12시가 됐습니다. 땡땡 이렇게 하시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분 쉬는 시간에 제가 예배당, 큰 예배당인데 맨 뒤에 이렇게 나와 서 있었거든요. 뒤에 있는 한 여집사님이 축하한다 학교 합격했다면서 그 성적이 좋았다는데 성적이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오차범위가 있으니까 그때 292점에서 297점 사이였거든요. 근데 어차피 합격했고 제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297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그 당시 TV가 없어갖고 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제 성적을 모르고 그냥 합격했다는 것만 아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맨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때. 예. 근데 어머님이 스르르 일어나시더니 왜 저한테 걸어오시는데 네. 마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스르르 오시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무섭다 갑자기.
그러더니 정말 그 온화한 목소리로 상준아 네가 왜 거짓말을 하냐. 너의 성적은 292점이다.
좋겠네요. 티셔츠 아래 도청기 같은 거를 도청기 같은 걸 달아.
근데 정말 아들인 저도 그때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단 5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척을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높여드려야지 이 하나님 주신 거를 내 것이냐. 하나님 진짜 깐깐하시구나. 알게 됐죠.
어머니 거의 소모지네요. 소모지. 소모지 알아요? 소모지? 뚜뚜뚜뚜뚜뚜뚜 모르죠? 이야 대단하시네요.
뭐 어떻게 무슨 말씀을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 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건강이 약하셨는데 예. 50대 때 한 분은 거실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상준아 하나님이 내가 떠날 날을 알려주셨다. 예.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저에게. 네. 근데 어머님이 이날은 알려줄 수 없다. 그건 비밀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 가서 밴쿠버 온누리교회 이제 4년 목회했는데요. 네. 2005년도에 가서 2006년도였는데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임종을 못 뺐습니다. 근데 저희 큰형이 의사니까 이제 어머님 댁 근처에서 어머님을 매일 케어를 해드렸는데 네. 어머님 돌아가신 얘기를 한국 와서 들어보니까 네.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저희 큰형을 앉혀놓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고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집안 정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은 이미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예. 그 저희 어머님 새벽 기도를 매일 같이 걸어서 나가셨는데 파킨슨 증후군이 생기셔서 몇 년 동안은 못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떠나시던 날도 거실에서 혼자 일어나 앉으셔서 새벽 기도하다가 떠나셨죠.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 큰형이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좀 냉담해져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큰형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엄마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예. 엄마가, 어머니가 살았던 모습, 예. 그 떠나시는 그 마지막 모습까지 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아니 정말 그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계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내신 어머님이시잖아요. 목사님 목회에도 참 많은 영향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네. 사람이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 중간에 좀 느슨해질 때도 있고 네네. 어리석은 생각이나 잘못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같은 분이 곳곳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아무리 깔끔하게 하고 앞에 서 있어도 설교를 오늘 아무리 잘했어도 이분들은 제가 뭐가 지금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 때 조용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의 연락이 오면요, 막 정말 뭉클하게 어머님 생각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제가 어렵지 않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으시지만 다 알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가짜로 뭐 이렇게 하고서 목회를 한다 이거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예. 또 어머님이 어렸을 때 좀 어머님 성격이 깔끔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교회 물건은 성물이니까 예. 이면지 한 장도 집에 갖고 오지 마라. 교회에서 무슨 악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공과 공부나. 예, 예. 그 이면지조차도 집에 갖고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황금 봉투 이런 것도 가져가면 안 되나?
아니 뭐 헌금 봉투는
갖잖아요. 그렇죠. 볼펜도 많이 집어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게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뭐 목회 25년 6년을 했으니까 지금 7년째니까 뭐 볼펜을 쓰다가 섞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한 번은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사를 정말 여러 번 했어요. 예. 교회 이사도 하고 제 개인 이사도 여러 번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캐나다에서는 정말 몰들을 다녀도요. 마트를 다녀도 한국에서처럼 접착력이 좋은 박싱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래요? 다 뒤졌습니다.
그래요?
웬만한 데를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서는 간사님 여기는 정말 좋은 박싱 테이프가 없습니다. 간사님이 숨겨놨던 한 가지 하나를 딱 꺼냈는데 한국에서 온 박싱 테이프 접착력 엄청 좋은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막 닫기만 하면 쭉 붙어버리는 그걸 딱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갖다 쓰세요. 근데 내가 건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간사님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그렇죠.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교회 물건인데 내 개인이 이사를 하는데 이걸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볼 때 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27년 동안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순간에 항상 상준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네. 와,
대학생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영문과를 가셨어요?
네.
학교생활 어떠셨어요?
제 대학생활에 기억나는 거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뭐 당연히 담배는 안 했지만 이제 술을 안 마셨고 미팅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미팅 소개팅은 좋잖아요. 왜? 원래 연대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연대면.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옆에 번호 학생이 이제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준아, 내가 진짜 괜찮은 애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고마운데 난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다는 거? 내 진짜 괜찮아. 정말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예쁜 애야. 소개시켜줄게. 그래서 고맙긴 한데 나는 우리 반 친구들도 아직 다 잘 몰라서 뭐라고? 아니 우리 반 친구들이 100명이 넘잖아. 그 동기들부터 일단 난 좀 아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세 번 거절하니까 얘가 짜증을 내면서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렇게 교양 영어 수업을 매 학기마다 클래스를 바꿨어요. 친구들 알아가기 위해서. 친구들 알아가야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팅 소개팅을 일부러 안 했던 것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친구들에게서 제 별명을 천연 기념물. 천연 상태 그대로 박물관에 들어갔다고 천연 기념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그 믿음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있었던 거죠.
지금 후회가 많이 되시죠?
지금 낚이실 뻔했어. 지금 중심을 잘 지키셨어요 지금. 예. 지금 악마의 속삭임에 잠깐 낚이실 뻔했어. 예.
아니 하룡 목사님은 제가 되게 부럽다고 오셨거든요.
우리 상준 목사님 달라요. 왜냐하면 누나 그게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친구한테 이거 뭐 낚인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속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미팅 소개팅 안 하고 딱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도 버티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너무 외롭기도 하고 만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군 제대하고 한 친구가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팅 소개팅 안 한다. 근데 내가 소개시켜주는 애는 너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저 거의 반 강요 수준으로. 그래서 뭐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현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한번 나갔습니다. 한번 나갔어요. 그런데 난 그냥 밥만 먹고 오겠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학 개론책을 꺼내더니 저 사실 편입하고 싶은데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네, 제가 왜냐하면 그 대학생활을 하면서 제 학점보다도 왕족을 만드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왕족이요?
왕족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선배들이 내려준 시험 정보 족보 있잖아요. 예. 그 족보 중에 최고의 족보.
아, 그걸 왕족이라고.
이제 왕족이라고 하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의 그 족보와 교수님의 강의와 텍스트북과 이거를 종합해서 최고의 족보를 만드는 거죠.
예.
심혈을 기울여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정리하느라고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도 그것만 열심히 정리했어요.
예.
왜냐면 뭐 영어학 개론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과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네. 말씀도 써놓고 기도문도 아. 써놓고 그럼 그 족보를 보는 친구들은 그걸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예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학 개론 수업 시간이 왜 힘들었냐면
예.
그 교수님이 정말 무시무시한 교수님이었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이응으로 받침 끝나는 사람 다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데 영어 교재를 소화를 해서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예.
안 그러면 바로 점수 깎이고 4학년이 재수강을 해도 점수가 안 나면 F를 주고 졸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7시간 봤어요. 서술 시험인데 대학 시험지로 평균 14면을 써요. 그러니까 이 족보만 진짜 거의 뭐 몇백 장이 되고
예.
그 교수님이 준 자료 뭐 책 이걸 정리를 해 집대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연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겠네요. 아주
네네.
박명덕 교수님이셨겠네요.
근데 이제 사명감이 있으셨던 거죠. 예. 이제 그분도. 아 그런데 제가 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족보를 정리를 했는데
네.
10년 뒤에 보니까 후배들이 여전히 보고 있다.
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족보가 된 거죠, 왕족.
그러니까 말씀 읽고 누군가는 네. 하나님 떠났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네, 그런 사명감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를 만난 거죠.
네네.
그 아까 미팅 그냥 그걸로.
네, 그거는 횟수에 넣어주지 마세요.
미팅으로
그 외에 몇 번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쓱 하신 건 아니죠, 혹시?
아닙니다.
아니요. 예. 아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뭐 기도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상준이 우리 아들 뭐 언제 결혼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뭐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
사실 그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없었는데
예.
군대 가서 제가 하투사로 용산에 있었습니다.
예.
너무 편한 보직이었고 좋은
예.
부대였는데
예.
근데 미군 이제 직속 상관이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군부대에서는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슈로 한번 한국 군들을 너무 괴롭혀서 제너럴 인스펙션이라고 그 내사 기관에서 그 사람 걸린 적도 있었어요. 네,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사람 고소고발을 하지 않아서 취하가 되긴 했지만,
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영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닥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하루에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기도실 가서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기도실만 가면 그 자매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희 과 후배였는데.
아.
지금 저의 룸메이트.
네네네.
그 자매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열심히 하는 자매가 있다니.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예.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전에 큐티를 하고 무릎 꿇고 방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프로포즈를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육성은 아닌데. 명확하게 제 영혼에 들리는 음성으로
사귀지도 않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사귀는 순간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네네. 거니까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날 수업이 겹치는 게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만날 일이 없는데
예.
그 넓은 캠퍼스에서
예.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예.
제가 이제 신학대학 쪽 수업도 몇 개 들었는데 구약신약을 듣고서 나오는데 야 이렇게 하루가 다 갔는데 오후 4시인데 못 만났는데 오늘 프로포즈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오면서 중앙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아 기도실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렇죠.
기도실 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왜 그렇게 들으셨죠?
목사님 너무 놀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프로포즈 받아라 이렇게 뭐 생각하셔 뭐 너는 네. 거기 가서 프로포즈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너무 궁금해요.
그날 네. 하루가 끝나기 전에 만난 거죠. 네.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서 네. 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교제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뭐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네. 너무 놀랄 테니까 교제하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제하고 나서 몇 주도 안 돼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다니는 게 우리는 그 당시가 96년도였거든요. 네네. 96년도 5월이었는데 네. 제가 99년 봄에 우리는 결혼할 거라고.
아, 미리 이게 선포를
한 2, 3주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만나는 친구들, 선배들, 네. 후배들한테 99년 봄에 우리는 결혼한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너무 놀라는 거죠.
당황하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세뇌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가 9925입니다. 99년 2월 5일에 결혼을 했어요. 아. 신대원 3학년 이제 3월이면 개학을 하니까 2월에 했죠.
하, 교회 이름을 9925 교회로 더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뒤늦게 좀 그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네.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목회 자리로 부르시고 좀 뒤늦게 뭔가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 어떤 계기들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중고등학생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는 아이들을 내가 건져낼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한 생명을 살려내면 야 이건 내가 정말 내가 평생 살 인생의 가치를 이 한 번에 다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영혼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바로 한 영혼을 살렸잖아요. 네. 그럼 나는 언제 가도 여한이 없을 만큼 소중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제게 이제 감격이 됐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최근에는 기독교 변증에 이제 관심을 갖고 변증 서적을 많이 스터디하고 번역하고 네. 하면서 무신론자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는 대학 청년 무신론자를 만났었고
네.
한 5년 전부터는 중고등학생 무신론자. 근데 작년에는 급기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 무신론자를 만났어요. 그 집안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이 좋다고 했던 애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만났는데 완전 반기독교적 선생님 만난 거예요. 애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그 집안에서 모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손주가 무신론자의 관점과 태도를 갖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을 그동안 만나면서 예전에는 약간 논쟁적으로 예. 논리로 설득을 예, 하고 예. 상대를 압도하려고 예.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논리로 설득은 할 수 있는데 예. 그래 놓으면 설득되고 기분 나빠서 안 믿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무신론자들을 지금까지 많이 만나면서
예.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 그분들의 눈높이를 설명할 때 단 한 명 빼고 다 그 자리에서 무신론을 포기했어요.
단 한 명
아, 단 한 명은 제가 주례했던 아, 커플 중에 있었는데 네. 그 자매는 한 결혼하고 2년 후에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고 지금 예.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영혼을 건질 때
그래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 고등학교 3학년짜리 학생을 애가 공부 멀쩡하게 하다가 고3입니다. 수험생이고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예.
근데 우울증에 아이가 막 다 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공부뿐만 아니라 생을 놓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부모님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만나달라고 해서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를 만났는데 보니까 영재고 다니는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우울증이 너무 깊이 드러나면서 이거를 포기하고 싶어진 거죠.
예.
앉아서 카페에서 한 시간여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아이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신이 존재하느냐 신 존재 증명 그리고 그 신이 존재한다면 기독교의 신이냐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나는 왜 이 경쟁을 하며 살아야 되냐. 예. 엄청 큰 주제의 질문을 네. 쏟아놓더라고요. 똑똑한 애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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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한 시간여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아이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 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와 너무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이고 네. 한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네요, 방금.
네. 또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사모님의 꿈을 통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된 사건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어떤 건지 궁금해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루틴이 반복되니까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지 스스로도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양재에서 송파공동체 지역공동체 담당할 때인데 네. 9월 달에 개강 예배를 방학 끝나고 개강을 할 때였어요. 근데 아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는 가끔 꿈을 꿔도 저희 아내는 꿈을 꾸는 일이 없는데 네. 제가 죽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어서 누워있고 아내와 큰아들이 그 머리맡에서 막 울고 있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송파공동체 개강예배가 잡혀있어. 저녁 7시면 개강예배예요. 근데 5시에 장례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서해안 쪽에 대천이라는 그 해수욕장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천에 장례가 났습니다. 내일 새벽 발인인데 오늘 밤에 가시겠습니까? 근데 저 개강예배를 드리고 나면 밤 10시나 끝나요.
그렇죠.
대천 가면 12시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온누리교회 다닐 때였으니까 그렇게 성도들도 많고 사실 그런 상황 일정이 되면 또 서울 안의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사역자에게 아유 일정이 이러니까 제가 못 가겠네요 그랬더니 그 장례 사역자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뭐 꼭 못 가라는 법은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도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네, 얘기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나를 가도록 미는구나. 내가 오늘 거기를 가다가 죽겠구나. 이걸 그 순간에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럼 나 죽으면 안 되니까 이분한테 거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각이 그러면 내가 집으로 도망을 가? 그럼 30분을 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30분에도 하나님이 차 뒤집으면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제가 도망가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건지 끝까지 성도 한 명을 위로하다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건지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했죠.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아들들한테 사랑한다고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개강예배가 끝나고 담당 장로님, 담당 다락방장님 같이 이제 셋이 가게 되는데 저한테 못 갈 건 없죠 했던 분은 안 가셨어요.
던져놓으시고
이 양반이 정말
근데 저희 셋이 가게 됐는데 장로님, 다락방장님 당연히 뭐 방금 전에 예배 인도하셨고 피곤하시니까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같이 차를 타면 이분들도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데 계속 거절을 하고 따로 차를 탔죠. 그리고는 대천에 새벽에 거의 1시 넘어서 도착을 해서 이제 위로해드리고 그러고 나와서 새벽 3시쯤 나와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차가 다리 위에서 뒷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 뒷바퀴가 펑크가 나는 순간 아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근데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게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면 몸이 위축돼서 그래서 다쳤을 텐데 정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차는 중앙 분리대를 이 콘크리트 분리대 있잖아요. 거기에 강하게 갖다 부딪히고 그리고 360도를 돌아서 반대편으로 날아간 거예요. 결국에 차는 폐차가 됐는데 그런데 그 갓길에서 정확하게 여기도 콘크리트 분리대였는데 가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제 차문을 열 정도만 딱 남고 제가 차문을 열고 내려다보니까 10m 낭떨어지고
어떡해.
근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트레일러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고 트럭이 많이 다닙니다. 예. 그 뒤에서 쳤으면 저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제 뒤에 지나가던 작은 차가 예. 신고를 해서 앰뷸런스가 2분 만에 왔어요. 예. 사람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세요?
그 지나간 차가 저건 분명히 죽었다 이렇게
신고를 했죠. 저건 분명히 죽은 차인 거죠. 차가 폐차가 될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점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사역을 하는지.
그래도. 네. 아, 그래도. 찾아가시겠어요? 그 전화했던 사람. 이 양반, 그 사람, 그 사람 못 찾았어요. 못 갈 건 없지.
그분도 나중에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 그래도 뭐.
손뜻한 얘기네요.
네, 덕분에 새 차를.
하나님이 너무.
그래도 너무.
아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하드하게 훈련시키시는데요. 네.
와. 아, 근데 그 마음을 그런 어떻게 보면 예고를 들으시고도 가셨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아, 그렇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끝인데. 영원한 천국 문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꿈을 꾸셨던 아내분이나 가족은 또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내분 뭐라세요? 나중에
저의 아내는 놀라기도 했지만 예. 본인이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그 꿈을 꿨으니까
그걸 되게 받아들이신 거죠.
굉장히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됐죠.
아니 목사님께서는 꿈으로든 뭐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든 가깝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네. 갈 길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밝아진다던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제 얘기를 하나 해보면
네.
제가 마지막으로 양재에서 8년을 있다가 이제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
네.
그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 네. 저를 좀 이제 보내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열심히 뭘 하는 거는 오히려 덜 힘든데
네, 네.
몸이 피곤해도 그래도 감사한 건데 그냥 가만히 아무 음성이 안 들리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힘든 그렇죠, 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성경도 알고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음성 듣고 만나고 싶으면 좀 성경을 통해서 먼저 만나시라고 네.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언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네, 네.
원래는 음성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록된 글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내가 걸어갈 때도 기도할 때도 들리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예.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다 쌀라쌀라로 들리면
네네.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도 들어와서 해석되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 언어가 한 단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외국어는 그 사람 안에 단어와 문장과 문법이 들어와 있는 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길을 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네, 들리기 시작합니다. 질문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가장 건강한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한국은 약간 샤머니즘적 기독교라는
표현을 있어요, 있어요. 비나이다 있어요.
예. 그냥 응답받고 싶고 일단 머리부터 갖다 대야 네. 되고 뭐 기도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막 녹음하기 시작하고 좀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그게 심해요.
저는 각자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요.
누구도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예. 그 영은 어떻게 열릴까요?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우리도 좀 네. 이 하나님을 좀 빨리빨리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목사님은 되게 빨리 잘 만나신 것 같아서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뭐 저희 가족은 한방에 이렇게 근데 그 한방이 제가 오늘도 묵상한 거지만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에 깨져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네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를 막더라고요.
맞아요.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막아서 내 인생이 망가지지 못하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그 최저점에서 다시 리바운스에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망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깨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삶을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그 마지막 엔드라인에서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깨질 때는 그냥 바싹 깨지고 망가질 때는 완전히 항복하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를 앓고 있는 현대인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 어떤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 선교를 못하게 만드세요. 계속 등떠미시더니 유럽까지 건너가게 하셔서 빌립보라는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세요. 그게 1200km입니다. 차도 없던 시절에 1200km를 내리 달려서 기도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 만나게 하시고 또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외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사람을 끌어다가도 모든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해서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어느 환경에 들어가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과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손바닥, 하나님 그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5점의 점수를 속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감히 어긋나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서 그냥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근데 가장 기본이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예배를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과 그렇게 깊게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박희 목사님,
진짜로 저희에게 뭔가 공짜로 주어지면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방송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왜 나는 우리 이 목사님처럼 저렇게 한 방에 안 주세요? 왜 저렇게 확실하게 안 해주세요?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매일 날마다 두세 시간씩 말씀을 붙잡아봤니?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봤니? 또 어머니처럼 수시로 너는 나랑 대화하려고 애써봤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주님과의 정말 간절한 몸부림과 또 끊임없는 주님을 부르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그때 저는 허락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뭐 1516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정말 말씀대로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처럼 지금 현대교회가 너무나 허물어져 가고 다시 일으켜야 세워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개척이라는 것이 어떻게 교회 건물을 세우고 터를 세우는 것이 개척이 아니라 허문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개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임무를 맡기시고 지금 개척을 맡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보라돌이셨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사실 다 우울하고 지쳐있고 어린 시절의 상준이 학생처럼 다 그 얼굴 잿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특히 다음 세대들은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이 어둡고 이렇게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포털 뉴스를 틀면 하루에도 빠지지 않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 땅에 그 허물어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우리 믿음을 다시 세우고 우리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이끌어 주시고 그런 말씀 또 뭐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지쳐가는 영혼들을 달래주는 그런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1516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고요. 그런 목회자를 우뚝 서는 목사님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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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